2030 통일진심. 남북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속마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나운서 장슬기가 그 속마음을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슬기입니다. 통일이 되면 가치관, 문화, 언어 차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가 드러날 텐데요. 남북 간 통합을 위한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당장 한국에서 2만 6천여 명의 탈북 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일도 쉽지가 않죠. 자유조선방송 특별기획 2030 통일진심은 통일의 문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청년들의 눈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2030 통일진심 네 번째 주제는 청년들의 통일진심, 통일을 위해 이것부터 해야 한다인데요.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통일을 위한 논의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분단이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도 옅어질 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할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서로 통일이 필요하다. 약간 그게 마음이 먼저 모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통일을 했을 때 누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마찰 없이 나중에 공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내가 통일에 대해서 마음 되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 통일 과목을 듣고 있어서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이 좀 더 협력을 하면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질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갖고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히 북한을 품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함께 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북한이 통일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그동안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통일 이후의 꿈을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적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준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많은 청년들이 통일 시대에 하고 싶은 꿈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통일이 된 이후의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남북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꿈들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청년들의 통일 진심, 통일을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한다인데요.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청년들 소개하겠습니다. 1회에도 함께했었죠. 먼저 한국 출신 20대 대학생 하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출신 20대 대학생 김민영 씨입니다. 민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오는데 아유 발걸음이 다 가벼워요. 이제 여름방학이거든요.
아, 너무 부럽네요.
지금 4학년 1학기 맡으신 거죠?
네.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저는 이제 대학생활 끝인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그래도 한 학기가 만만치가 않을걸요. 네. 네, 오늘은요. 통일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은 씨, 네.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편인가요? 어때요?
통일하면은 사실 제가 자유조선 방송에서 리포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방송사에서도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탈북 굉장히 이쁘신 분들 나오셔서 토크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송도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슬로건을 발표한 적도 있죠. 또 네. 북한 내부에서 뭐 시장 경제 체제, 뭐 장마당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 봐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멀게 있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에서도 북한 대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생겨서 네. 통일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다. 네. 그런 얘기였는데요. 민영 씨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 염원하는 마음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아무래도 좀 절실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네. 가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도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가족을 만나야 된다라는 네. 이런 차원으로도 저한테는 이제 절실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통일에 대해서 깊고 진솔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분단된 지 60년이 지났고요. 60년이 넘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방안들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체제의 대립이죠. 네. 북한과 남한의 어떤 국가의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체제 대립에서부터 어쨌든 분단이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체제의 다름 때문에 계속해서 분단이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통일을 어렵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네, 통일을 막는 요인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남남 갈등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와 뭐 휴전 중이기도 하고 분명한 건 주적이라는 사실이잖아요. 네.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그래서 이 남한 내에서도 이게 이런 휴전 중인 상황에서 정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일치되어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서로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또 큰 문제가 있나 싶어요. 또 이런 국민들이 생각 같이 해야 되는데 잡음이 계속 들린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북한이라는 집단을 마냥 뭐 인도적으로 우쭈쭈 해주는 네. 이런 것도 조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네.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고 뭔가 원리 원칙 어떤 국가가 원칙을 가지고 그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떤 딴 마음을 품고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반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그런 맞아요. 언론의 자유는 사실 놀랐어요.
아무리 쉽게 말하면 북한 당국의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놀랐던 게 아, 이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런 자유도 그냥 이렇게 반간, 수수방관하는구나. 네. 참 놀랐던 게 그렇게 북한 정권이 좋으면 그러면 우리랑 좀 바꾸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체제에서 살고 싫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나와서 네. 한국 체제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 이런 것들이 남남 갈등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한에는 북북 갈등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있어요? 솔직히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제가 느껴지는 게 북한에서는 분명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떠받드는 어떤 세력이 있으면 또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북한에서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굉장히 소수이고
표출을 할 수가 없는 체제이고
너무 탄압을 너무 강하게 받다 보니까 네. 사실 남남 갈등에서처럼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서 부러워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막 북한 정권을 막 체제 찬양을 해도 뭐 잡아가지 않는데 네.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겠죠.
예, 오히려 지금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북한의 어떤 북한 정권을 싫어하신 분들은 야, 그 남한에 있는 그 XX들은 너무 부럽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한국 안에서 또 북한 안에서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통일이 이루어지기가 좀 쉽다는 이야기를 두 분 다 네. 하셨어요. 네. 아까 지은 씨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당국을 주적으로 여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온 민영 씨 좀 거부감은 없을까요?
저는 지은 씨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은 씨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한국의 정부 자체가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도 똑같이 그런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당연히 체제가 다른 한국 사회는 한국의 어떤 정권은 북한 정권에 반하는 주적의 세력이고 남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국에 왔을 때 뭐 남한이 북한이 적이다, 북한이 남한이 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안보의 차원에서는 주적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통일을 위해서 주적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뭐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안보만 위주에 된 그런 교육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뭐 진짜 북한 정권이 마치나 북한 주민들의 어떤 대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북한 정권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리해서 안보 교육은 안보 교육대로 하고 북한 주민이라든지 우리의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북한의 경제성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분 다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통일은 왜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뭐 그냥 이유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민족이기 때문에 좀 싱거운 답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유를 꼽자면 김정은이 보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김정은 정권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는 주민들 굳이 해야죠.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성장도 덤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민영 씨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분단이 네. 됐거든요. 옛날의 역사를 살펴봐도 한 치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한 치의 땅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전쟁을 많이 겪고 전쟁의 터대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손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손해 차원을 떠나서 북한 주민 들도 이제는 우리는 이제 21세기 세계잖아요. 네.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인권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하고 잘 교류를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은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빨리 해야 되는 문제죠.
네. 통일의 당위성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통일 언제쯤 되면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해야 좋은 걸까요?
네, 뭐 지금 당장 되면 좋겠지만은 뭐 지금 당장의 남북 통일은 이상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서동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 서독과 동독 간의 문화 교류도 충분히 오갔었지만은 그 지금 남북 간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보다는 차이가 아무래도 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이런 자유를 갈급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뭐 경제도 좀 살고 한국 사람들도 이런 통일 의 중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쯤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금 더 준비가 된 후에 해야 한다.
네.
그런데 민영 씨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마음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장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당장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솔직히 제 욕심이고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제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날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민용 씨 말에 좀 동감을 하고요. 거기서 좀 덧붙인다면
네.
우리가 먼저 통일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소통이 저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경제를 빼놓고는 이제는 국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개인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우선적인 것이 됐죠. 뭐 예를 들면 뭐 경제를 공약을 해서 대통령을 출마한다든지 이 정도가 됐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빼놓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경제가 우선인데 사실 경제적인 개혁 개방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이 뭐 무력 통일이든 뭘 돼도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갈등인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네. 개혁개방이 먼저 된 후에 네, 통일이 저는, 돼야 네.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개방이 되고 나서 진짜 우리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오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반 정도 이상만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어떤 시장경제 체계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네.
그때 통일이 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인 통일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룬 후에 남북 간의 행정적인, 정치적인 통일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역사에 맡길게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사실 뭐 가족이 보고 싶어서 빨리 되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늘 가지고 있는 이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뭐 어떤 청년으로서 더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북한이랑 경제 교류가 있고 좀 어떤 시간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네. 예, 오히려 나중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행정적인 통합은 그 뒤에 일이다.
그 뒤에 일어나야 되죠.
예. 네. 그럼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어떤 식의 통일? 예.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통일은 아무래도 이 북한의 독재를 뿌리보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그런 근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그런 통일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건 이제 민영 씨 같은 탈북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남한의 사람들이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통일되고 난 이후에 같이 살게 될 그런 네. 북한 사람들과도 이런 간극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래도 탈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일과 북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더 충분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결국 두 분 다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어떤 일부터 손을 좀 대야 될까요? 민현 씨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소통이 중요할까요?
북한이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국가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요.
네.
이거는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속으로 공감을 하실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억지를 부리는 어떤 단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어쨌든 좀 변화를 시켜야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 경제는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네.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경제 이유를 떠나서도 소통도 안 돼요. 신뢰가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돼 나가는 문제가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북한이 이제 꼴통인 이런 국가를 어떻게 하면 신뢰를 가지고 우리 대화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렇게
네.
신뢰를 갖고 우리랑 같이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이제 좀 변화를
교류를 위해서 네.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힘이 모자라면 외국의 힘도 같이 빌리고 해서.
그럼 지은 씨는 통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민영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소통, 대화 이런 단어 저도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정치 집단과 한국의 관계에서 있을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관계여야 가능한 것인데 이 북한이라는 정치 집단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대화 소통 좋지만 안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강, 그 토대가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대화가 무엇이며 소통이 무엇이며 동질감 회복이 무엇이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 통일을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한다. 민영 씨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은 씨는 안보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잠시 광고를 듣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더 깊은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재혼이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재혼을 하려면 각자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만나야 되니까.
통일은 성공이다. 99%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점심 식사이다. 삼시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 꼭 먹어야 될 식사이다.
통일은 엄마다.
통일은 설렘이다.
통일은 부자 되는 것이다.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네. 통일을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통일을 위해서 지은 씨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민영 씨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
네.
안보에 좀 비중을 싣게 되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이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 거리가 좁혀지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 동질감,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 이런 의도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 간의 그런 친인적인 거리감, 이런 게 좁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 저희가 2002년 때였나요? 한창 월드컵 할 시기였는데,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서해교전,
네.
이런 일이 뼈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반면교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안보를 좀 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동의하나요?
아, 저는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일화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네.
아직도 좀 그런 면에서 심지어 교육의 현장에서 조차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북한 정권에 대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를 느껴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보는 사실 중요해요. 왜냐? 우리 집 안방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안보도 같이 가지만 당연히 국가의 차원에서 북한 정권과 국민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소통이에요. 왜냐?
네.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국민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제 남한 학생들 저와 똑같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소통을 해 나가야 당연히 북한에 대한 뭐 국민들의 이해 뭐 정권과 국민을 구별해서 우리가 남한 청년들에 알려져야 되는 게 제 사명인 것처럼 그게
네.
제가 통일을 해야 돼서 개인적인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안보를 중요시하면서도 당연히 그거와 별개로 북한 뭐 통일이라든 통일 문제라든지 뭐 북한 주민과 정권을 다르게 본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같이 밀고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소통과 대화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안보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그건
중요한 건
예.
소통과 신뢰를 끌어내는 것이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는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서서 뭐 쌀 퍼주기 제가 있을 때도 뭐 남한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해안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그걸 알고 먹었어요?
네, 알고 먹었죠. 왜냐, 마대자루에 써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거 잊혀지지 않아요. 기억에 딱 선명해요.
네.
자루에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뭐,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막 이런 식으로. 뭐, USA 찍히고 아니면 대한민국 이렇게 찍히고.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데 사실 다 시장에 뭐 풀리고 사먹고 돈 주고 사먹어요. 뭐, 공짜로 주는 일은 없고요.
네.
당연히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군부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사실이 있고요.
네.
어느 정도 많이 타당해요.
저는 그 해외에서 원조 받는 식량을 무상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사먹어요.
돈 주고 사먹어요.
돈 주고 사먹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쌀을 사먹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뭐 쌀을 일면 뭐 100년 동안 퍼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정말 소용이 없어요.
그게 쌀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 그 원조를 해줄 때는 공짜로 그냥 나눠주는 목적으로 나눠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북한에서 그 쌀을 받으면 공공기관에 배급으로 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측근들한테는 다 배급으로 공짜로 무상으로 주고
네.
군한테도 그거를 무상으로 풀죠. 근데 그게 무상으로 풀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온 쌀들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해외에서 원조 받은 쌀들로 나온다.
결국엔 국민들은 결정적으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국과 북한 통일을 한다면 교류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우선이다. 이런
네.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한테 뭘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을 계속 심어주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너희들도 진짜 쌀을 먹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경제적인 것에 참여를 해라. 신뢰를 가지고. 너희들이 굶어 죽기 싫으면 우리랑 교류를 하자. 경제적인 어떤 뭐 자원과 재물을 뭐 거기에 북한 자원이 많으니까 자원을 뭐 중국에다 왜 파냐. 한국에다 팔아라. 이래서 우리가 계속 경제적인 교류를 이끌어내자.
예를 들면 경제 사업을 함께 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뭐 관광이 됐으면 관광, 강물이 됐으면 강물, 뭐 자원 교류면 자원 교류. 할 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개성공단 같은 거 예를 들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개성공단에 문제는 많아요. 사실 아직도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언제 뭐 문을 닫게 될지 모르고 이런 신뢰가 없는 문제들이 생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쳐나가야 되죠. 거쳐나가면서 계속 경제적인 교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경제교류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통일에 직접적인 도움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교류한다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제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좀 지원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한의 청년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요.
사실 북한 사람들은 요즘 대세가 흡수통일 됐으면 좋겠다. 빨리 네.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북한의 여론이래요. 대세래요. 청년들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염증을 느끼고 있고 어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북한도 한국식의 민주주의와 시장체제를 원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루고 싶어하는 염원은 사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에서 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지금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잃었으니까 네. 지금 대화가 우리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를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꼴통사회를 대화를 실질적인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려면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국가가 혼자만 하기에는 지금 자꾸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어떤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제사회를 잘 움직여서 북한 사회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회로 대화의 장으로 이제 신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네.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은 씨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네, 뭐 통일은 그 북한 전문가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일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다. 네. 뭐 이렇게 그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은 뭐 김정은 정권의 몰락, 뭐 혹은 뭐 사망, 북한 주민들의 혁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좀 완고하면서도 좀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예전에 김일성 사망하고 그때 제가 살아있지 않았지만 네. 뭐 김일성이 사망했다거나 김정일 사망했을 때 정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충격 굉장히 컸잖아요. 네. 뭐 그런 충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부도 그런 매뉴얼이 이미 짜져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네. 일단 여러 가지 급변 사태를 준비하면서 북한 당국에게는 명확한 원리 원칙을 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 할 수 있을까요? 민영 씨.
저는 일단은 뭐 멀리서 찾지 않고 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탈북자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 소통이 잘 되게끔 한국 북한에서 온 신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2만 5천 명이 남한에서 적응을 못하고 만약에 걷던다면 사실 통일되고 나서도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일단 통일되면 굴러야 가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에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한국 주민들과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그렇게 준비를 잘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는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하고 통일의 인권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노력할 네. 수 있을까요?
저는 민간 차원에서는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채널A에서 탈북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어요.
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일을 잘 모르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조금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이 주인공이 남자아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었는데 신혁이라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반 학생들이 신혁이 어때요? 그 물어보니까 북한 주민 더러워요.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아, 한 한국 사회에 네. 온 탈북자 어린이를 말하는 거죠?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북한은 주적이다 뭐 이런 인식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안보 의식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너무 이게 북한 그런 그 화해 대상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이런 무고한 북한 주민들에게 간다는 게 정말 그것도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에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도 네.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했는데요. 저는 그 편견을 깨는 게 솔직히 뭐 소수가 다수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듯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탈북인들이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고 사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편견은 깨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과제죠.
네. 남북한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을 좀 이해하고 그 사회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적응에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을 반대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이런 노력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민영 씨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좀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통일에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네. 다다음 주에 그 여기 좀 좋은 대학교에 강의가 잡혀 있는데 제가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한 대학생이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와서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던 게 만약 우리가 아 남한의 인식이 안 좋아 남한 청년들은 알려고 안 해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식을 뒤집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제사회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통일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지금 이런 청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고 지성인이라면 굉장히 이 부분의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출신 대학생 지은 네. 씨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을 위해서.
네, 뭐 일단은 뭐 민영 씨가 말한 대로 요즘 한국 대학생들 통일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북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근데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뭐 이런 자기조선 방송이라던가 이런 대북 매체들의 노력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뭐 내일도 뭐 무슨 통일 백인 클럽 뭐 이런 것도 한다고 들었는데
통일 방송을 위한 네.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죠. 네.
막간으로 홍보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통일을 중요성을 알리는 강의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 대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거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 그 탈북자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남한 대학생들이 같이 조를 짜가지고 뭐 통일 관련돼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이 미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관심도 늘리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 소통의 장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두 분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민영 씨.
뭐 저는 계속 일상이 진짜 통일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체가 뭐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뭐 대학교가 됐건 나중에 뭐 직장인이 됐건 제가 그 안에서 장을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를 뽑아내는 건 제 몫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이해와 포용을 끌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은 씨는 오늘 이야기해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오늘 주제가 통일을 위해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제였잖아요. 사실 딱 이렇게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좀 턱 막히듯이 네. 약간 좀 애매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이 통일에 대해서 정말 북한 청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진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즐겁고 또 유익했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조선 방송이 준비한 통일기획 프로그램 2030 통일진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청년들의 통일진심, 통일을 위해 이것부터 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원하기만 했던 통일이 그리 멀리 있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통일의 중심에 서게 될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씩 노력들을 해나가면 통일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청년들의 통일 진심, 우리는 이런 통일을 꿈꾼다, 이런 주제로 진솔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